성경 54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주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멋져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나 불러서 쓰시지 않고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다듬어서 쓰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문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쓰시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무나 함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 사람을 다듬으시고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불같은 시험 과정을 거쳐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잘 이겨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총무로 삼으셨습니다. 가정총무가 뭐냐면은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제외하고는 그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억울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면서 감옥으로 보내셨죠. 그때 요셉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아, 한 방에 훅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요셉이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았었고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애굽에서도 아주 유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뭡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정확하게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소 7마리를 보면서 그건 7년이다. 이게 7일인지 7시간인지 7개월인지 누가 알겠습니까만 요셉은 그것을 정확하게 7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사 이것 때문에 아주 교만해질 수 있고 권력까지 같이 합쳐지면은 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배웠습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권력이 내 손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한 방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훈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자라게 하십니다. 힘든 시험일수록 또 힘든 훈련일수록 그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의도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고 오카눈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거기에서 따왔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내 삶에 왜 어려움이 있는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싶은 나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내게 없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옵소서. 그 기도는 사실 잘못된 기도입니다. 물론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기도하다가 보면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 어려움이 없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대신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네가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자지 못하고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요삼아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이제 그 시간들이 다 끝나갈 때쯤에서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소망이 하나 생겼겠죠. 하나님 이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저를 좀 편안한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은 참으로 바람만 부어도 가슴이 아픈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있는 조금 남아있는 이 가루를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또 아주 조금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마지막 한 끼를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 곳이 바로 그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사명 하나를 주셨는데요. 엘리야야, 너 그 과부 집에 가서 거기에 가서 얻어먹고 살아라. 그게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서 얻어먹고 살라는 것이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갔는데 엘리야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죠.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명색이 당시에 한 명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를 좀 멋지게 사용을 하시지 어쩌면 가는 곳마다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먹어다 물이다 주는 그 딱딱한 떡을 먹게 하시다가 이번에는 더 힘든 상황으로 그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집에 보내셨어요. 그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라고. 참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누가 바라보아도 너무나도 허술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나보다도 더 힘든 사람에게 가서 기대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탄탄대로를 주실 것이다. 대로가 뚫려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더 힘든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원망하기 쉽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닙니다. 원망하는 것은 더 힘든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길이죠.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 상황을 거부해버리고 살짝 빠져나와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이 됩니다.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을 하거나 빠져나와버리면 그건 나를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 안에서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과정을 거쳐나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제서야 박수를 치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 과정을 거쳐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그곳에서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 속에 넣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도자기는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도자기로 나와서 빛을 발할 수가 있죠. 그 뜨거운 불이 식어서 들어가기 싫다고 그러면은 토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자기 빛나는 도자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지속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이고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도가니 속에 넣어두고 계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그러면은 누가 바라보아도 멋지고 빛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대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다. 평범하지 않은 탁월한 작품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힘듭니다. 왜 이 기간이 끝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좀 읽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기 힘들죠. 참기가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때리면서 주시는 말씀은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말씀입니다. 참기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아버지 저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수준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믿음 믿음의 삶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도가니와 같은 아픔, 이러한 것들을 시련들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빠져나오고 싶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 거기에서 인내해라. 그러면은 정말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내가 너를 다듬어 갈 수가 있다.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참아라. 그래서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이는 참을 수 없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최고의 장인의 손에서 우리가 최고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 오면은 아, 올 것이 왔구나,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내가 조금만 더 참아야지. 여러분, 인내 없이, 고난 없이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진 경우는 성경책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픔 없이 정금으로 변화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순간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과부의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에게는 떡 없습니다.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이거 가지고 내 아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아프죠. 내 호주머니 있는 것도 그 안에 가지고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길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주고 그 후에 남은 것 가지고 너와 아들에게 먹이라고. 여러분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습니까? 차마 저는 그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벼룩에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과부에게 저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내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를 먹이고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네 아들 먹이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지금 엘리야는 먹을 것에 눈이 멀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었지만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을 지금 했습니다. 그 떡을 먼저 나한테 주고 나머지 남은 걸 가지고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이런 뻔뻔한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훈련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훈련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순종하면 이 과부에게 복이 임할 것을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없는 자에게 달라고 하는 것, 이거 참 참으로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받은 훈련의 결과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빈통도 채워주실 것이다. 단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빈통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과거의 영적인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오신 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면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이 영적인 체험들, 이것은 간증거리로 또 앨범 속의 사진으로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당장 위기 속에서 승리로, 오늘의 승리로 그 과거의 경험들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경험,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경험, 이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당신의 그 기름통이 다하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과부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배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사고 가운데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나를 먹이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갈수록 강도가 높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그리시네가의 훈련은요, 사실은 단순한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묵상하면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관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에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것만 먹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그치 못하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기적을 구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서서 보고만 있던 기적의 참관자였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바로 그 기적을 그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남의 간증 들으면서 그 간증 들으면서 겨우 불붙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통 사람들이 하기 힘든 기도 오늘 하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훈련하신 사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압니다. 아, 내 선포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사람들은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팀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과부가 한 순종은 목숨을 건 순종이죠.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어미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런 어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정상적인 어미는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지금 떡이 딱 이만큼 있는데 이 떡, 자식의 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숟가락이 아까운 그 시점에서 그 떡을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어머니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이라도 더 아들의 입에 넣어주고 싶죠. 그래서 과부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떡은 정말로 없습니다. 진짜로 저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의 입에 넣어줄 그 떡 한 조각을 떼어가지고 그 음식을 엘리야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에 가서 과부의 집을 풍성하게 하실 때라면은 그냥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이 결단, 이 내어놓음, 이 과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거쳐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쏟아부어주시는 복이 있었죠. 여러분, 마르지 않는 축복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비밀 아닙니까? 빈 통을 채우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빈 통을 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려놓는 길입니다. 채우는 것은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포기를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복이 오는 겁니다. 과부는 마지막 남아있는 소유, 생명과 같은 그 떡을요, 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 모여있는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을 그냥 먹이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이 질문을 하시죠.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만 명에게 이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작은 손에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 아닙니까? 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먹으라 해서 준 그 도시락, 그거를 아이가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수만 명이 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먹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죠. 살려고 바득바득 애를 쓰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편에서 일으키시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죽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부활을 주시죠. 만약 과부가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했더라면 과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그 떡 한 조각 먹고 죽었을 것입니다. 먹고 죽었을 것인데 내어놓았더니 살았습니다.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르밧카브를 통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흉년의 때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눌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부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당연함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보시는 순간은 바로 그 순간이죠. 모두가 다 나눌 것이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면은 진짜로 나눌 것은 없게 됩니다만은 그 순간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조그마한 것 그거 하나 꺼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태도를 보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에게 이 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병이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의 태도, 그 자세를 보시는 것이죠. 그거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부의 모습에서 드림의 원리, 드리는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헌금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끊임없이 하지 아니하면 물질에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두는, 애착을 두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손을 펼쳐야 됩니다. 내 손을 주먹을 한번 쥐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리 쏟아부어주셔도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만은 손을 펼치면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 하면은 영적인 기근으로 또 육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시대에 과부가 없는 중에도 손을 폈을 때에 기근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나누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남자 성도들 셀 예배 드린 그 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요. 한 보고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서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분이 아, 나누는 것이 예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구나. 그래서 이분이 셀 예배를 드릴 때에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왜? 이게 예배니까. 이것이 화목 제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다 같이 나누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져 버립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넘어가고. 왜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이 신앙이 진중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까? 왜 자꾸만 환경 따라서 이리 가버리고 저리 가버리고 흔들려져 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생활을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은 순종을 통해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져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기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이 과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 속의 풍부함,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주먹을 펼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손을 펼치십시오. 저 사람에게, 저 성도에게,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라면 한 박스라도 사서 주라는 감동을 주시면은 한번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요, 좀 없는 성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자꾸만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요, 목사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참 그런 감동을 하나도 안 주시는데요, 막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 목사님, 저는 뭐 그런 감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게 연결 통로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한번 손을 펼쳐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저는 우리 드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